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왔으니 은혜에게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계속 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영광 그런 제목입니다. 자, 말씀으로 존재한 참 빛이신 그분이 이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즉 빛이 역사적 시간과 공간적 장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군지를 실제적인 보여주심을 통해서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계시되었고 보여준 바 된 겁니다. 그의 모든 물리적 행동과 말은 영원한 로고스의 본질, 하나님으로부터의 신성한 본질을 갖고 그들이 알고 이해하는 로고스,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섭리하는 그 원동력의 힘의 근원,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띄고 있는 모든 표적,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 이적들을 이제 표적이라 표현할 텐데요. 그걸 통해서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이적들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표적하는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 있는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것을 보고 깨달아지는데 그 말씀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하는 바, 그 의미를 깨닫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부유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관계론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의 연합이요. 연합.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고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응답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론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연합되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상속 개념으로 보면은 기업의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누가? 자녀가.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일러주고 있고요. 로마서 8장에도 거기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진 모든 부유함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대로 뭐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뭘 통해서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에 무엇이 보여주는 것이고 또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그 본질 한 가지를 더 확연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보게 된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 그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슬퍼하는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게 되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면 볼 것이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서두는 자연적으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없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도 없었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난 자녀로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뭐와 같았다? 눈 감긴 소경과 같았다 하는 말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이 그 백성에 왔으나 봐요 못 봐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것은 이제 소경의 눈이 띄어졌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은 보는 것이고 믿는 자는 보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14절과 18절 말씀에 각각 본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떡하니? 보니, 그죠? 18절 말씀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대, 그죠? 네. 이 본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창조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며 삼위의 성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모든 성품과 하신 일들 그리고 하실 일들로 인해서 성도는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 하기 전에 사실 뭐 하는 거다? 보는 거다. 뭘 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다. 자, 어떻게 보냐?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을 보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빛 대신 태초부터 말씀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를 보니까 그 보는 것이 뭐다? 영광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들으면 이해됩니다. 자, 여기서 믿는 자들이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위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본래는 형상이 없었지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사도들은 그를 보았고 들었고 만진받았다 그런 표현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뭘 봤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그냥 봤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인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보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의 말씀의 영광을 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그죠? 인카나이션, 성육신 하는데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이었고 거기에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기 위해서는 신성을 가져야 하고 또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제물로 되려면 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약화돼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로 시험 받을 때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신성을 부려서 인성은 감춰지고 신성만 드러나게 하려고. 그럼 속된 말로 구원 사건이 나가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과 동시에 완전한 신성이시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대로 성육신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설명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구약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다. 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시다는 단어가 참 주목할 단어인데 이 거하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아, 이 말이구나 금방 알아채래요. 거하신다가. 왜냐하면 이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은 장막을 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친다? 언제 장막 치죠? 구약에 성막 치잖아요. 그죠? 그것을 장막 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을 가르치는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 성막, 그 성막이 여기서 육신의 몸을 거하셨다는 것이 그 얘기야? 금방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장막을 쳤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는 거하심에를 쉽게 구약에 연관지어서 장막을 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번역된 버전이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의미를 모아 연결돼서 구약의 성막에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사건이다. 그것이 뭐죠? 임마누엘이요. 그런데 이것은 임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막을 쳤다는 것이 임시 거주했다라는 그런 말로 들렸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중심해서 임재해서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그것은 표징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뭐가 말씀이 육신에 있고 오므로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되었다. 그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가 쓰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딱 서론을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니 뭐야?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쭉 가니까 끝부분에 뭘 또 얘기해요?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므로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 본래는 어땠는데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장막치듯 이 땅에 몸을 입고 여기서 거하심을 통해서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고 승천하셨지만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렇다면 이 장막 비유에 주님이 오심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 심오한 진리가 거기 있는 것은 구약의 성막에 상징하고 가르치는 분이 누구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 하면서 또 성막 본문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그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막에 뭐가 되는 겁니까? 완성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내가 거기 거하고 내가 거기서 말하고 내가 너희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일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구름이 있고 불기둥이 내리잖아요. 그처럼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누가 왔다? 실체가 왔다. 로고스인 그분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태초에. 뭐 천지 만물의 태초가 아니라 시간점의 태초. 그 태초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었고. 그죠? 그분이 창조주였고. 그분이 빛이었고. 그분이 생명이었고. 이걸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사실상 성막의 어떤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성막과 출애굽기를 하면서 거의 2년 가까이 강의하면서 우리는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5절과 21장 3절인데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2장 21장 3절에 내가 드리는 보좌 함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 이것이 천국 장막에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치는 그 일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표현의 두 번째 또 표현의 의미는 출애굽을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뭘 상징해요? 출애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자 이제 성막을 치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40장에 다 완공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죠? 오늘 썬데이스쿨 할 때도 그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그 중보기도에 응답해 줍니다.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응답한다. 용서한다.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준다. 그런데 나는 안 가.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함께 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 있어요? 그 실수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성막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완전을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구원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한 그들을 건전해서 구원시키고, 그죠? 또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 어떤 그런 상징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제 주님은 성막의 실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성취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이런 단어를 쓰죠. Already not yet. 이미 오셔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지만 난 yet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언제가 완성돼요? 주님의 날에. 예.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죄 없인 자로서 친히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사건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성육신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다.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 자, 성육신은 구약의 쉐키나라는 그런 영광. 그것이 완성이고 성취다.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다는 상징으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고 또 거기에 충만하게 구름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우리가 쉐키나라는 단어를 써서 이해할 겁니다. 이제 거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거기에 거하시다. 임재한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게 뭘 봐요? 영광을 보니 여기 본다는 말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눈뜨게 된 사람들은 그들 중에 거하는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뭘로 봤어요?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혹은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이 꽉 찬 쉐키나 그곳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한다는 임재와 영광을 그 광채를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쉐키나예요. 쉐키나. 근데 하나님 본래 보이지 않음으로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본 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가시적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백성에게 또 부름받은 종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출애굽기 40장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는 모습이죠. 40장 34절 35절 36절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했을 때 내가 여기 임재하고 내가 여기서 말씀하고 내게 가르친다는 그 의미를 영광이 충만하게 충만했다는 것을 무엇을 알았어요? 그 구름에 회막 위에 구름이 덮이는 걸 보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비추고 있구나 임하고 있구나 그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쉐키나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 광채 그런 단어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냐면은 거하다, 거주한다라는 이 샤크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성막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파생되었다는 건데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구름 같은 현상으로 드러났던 쉐키나가 이제 모든 상징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말미암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구약의 쉐키나의 그 영광의 실체이고 또한 성취이고 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구름의 영광이 이제 몸을 입고 이 땅의 영광에서 주님을 보니까 그 자체가 뭐야? 영광이야. 그 자체가 영광이야. 표징이 실체가 돼서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그리고 3장 18절 말씀 보면 이 설명 부분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누굴 봐요? 주님을 본과 동시에 뭘 봐요? 영광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누가 봐요?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가. 그걸 볼 수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요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본질을 드러내서 그들로 인식하게 했다.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없는데 바로 이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실체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특히나 뭘 알아요?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어디서? 십자가의 구속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순간이며 누구도 영광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받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이에요. 제 모세와 선지자들 불과 구름기둥 등 임재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영광이란 의미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므로 그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냈고 그의 모든 행동과 교훈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나타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성령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성막에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배경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심으로 거하심으로. 이것은 뭐와 같다고요? 성막에 마치 거주하듯 그 의미를 보여주고 그 영광의 실체가 처음에는 구름으로 보여지는 가시적 영광이었지만 그 실체가 이 땅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실체를 볼 수 있었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이나 14장 9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9절 11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던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20장인 클라이막스. 도마가 다 도마를 취한 나머지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여주셨죠. 근데 도마는 그래? 나는 내가 직접 만지기 전에 못 믿겠어.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봐라. 그렇지만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된 거다. 그럴 때 그 유명한 도마의 신앙고백을 듣습니다. 뭐라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여러 가지 의미,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독생자가 오신 사건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다. 그죠? 또 영광을 보는 사건이다. 세 번째는 아버지 독생자가 오신 사건이다. 그래서 14절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럴 때 only, the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말해요. 유일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므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인데 하나님으로 계시던 존재 면에서도 있어도 그렇고 또 영광 면에 나타난 면에서도 그런데 독생자는 파생된 의미를 보면 세 가지가 더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자, 히브리 관념적으로 보면은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닮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연합이지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유산의 상속권자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하는 자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관념 속에서 부자 관계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의미예요. 이것을 보면은 첫 번째가 예수님은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과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를 본 자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그게 말씀드렸죠. 둘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 구원세요. 그 일을 행하시죠. 창세에 창조했던 것이 계시록 가면 이제 새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자다. 재창조, 구원사역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 것처럼 아버지의 일하는 것으로 그 양식을 삼는다는 것을 볼 때 아들과 아버지 관계 속에는 뭐가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다. 모든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능력과 부여함과 풍성함을 가진 은혜이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있고 그래서 영생을 주는 권세를 가졌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주는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빛, 물, 떡의 상징으로 표적한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의 부여함이 거기 있다. 자, 네 번째 사건은 성육신을 통해서 뭐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했다. 14절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은혜가 베풀어진 것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는 것도 은혜죠.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준 은혜를 완성한 또 그것을 능가하게 하는 사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표상이 있고 그것이 이제 실체를 이루는 사건, 그것이 뭐다? 은혜의 사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대치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연속성과 또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 그래서 17절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온 것이다. 예. 준 것이 아니라 뭐요? 온 것이다. 성육신 같죠. 온 것이다. 자, 그 다음의 사건은 진리가 드러난 사건이다. 자, 은혜가 충만한 사건이고 성육신 자체는 진리가 드러난 사건이다. 그래서 14절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17절에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아까도 선데이스쿨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히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 헤세드. 근데 그 안에는 인자나 자비나 인애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해요. 그리고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다? 진리다, 진실이다, 성실이다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어구가 바로 인자와 진실이에요. 인자와 진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25편 시편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면서 그래 하나님의 성품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두 단어는 짝을 이뤄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와 에메드. 그래서 헤세드 아까 얘기했죠. 인자, 자비, 인의 사랑 등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언약적 사랑이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메트라는 그런 그 진실, 진리, 성실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자면 이건 틀림이 없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고부동하고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그런 방식과 성격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미 앞서 나온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불변하는 거지 강조해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얘기를 참으로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하다 이렇게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영접한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 충만함으로 흘러넘치는 은혜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 성육신 사건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우리 자녀들은 그만큼 은혜와 진리를 받고 산다. 그래서 16절에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영광에 충만한 상태로 반달 말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것을 번역한 현대의 성경 속에서는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는다. 그래서 gift after gift after gift 이렇게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공급된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하니까 신앙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지 한번 줬는데 그것밖에 못해 그래 되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 때문에 신앙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주먹을 믿고 내 똘똘한 머리를 믿고 다 그렇게 살 것 같았지만 신앙하고 또 신앙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눈이 띄어졌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거하신 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단 말이고 그 영광에 충만한 상태로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인자와 성실을 통해서 뭘 받아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은 마치 이런 말과 같아요. 우물을 기르려면 들박을 내서 이렇게 쓰고 해야 물을 먹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물 그때 간척하면은 우물이 넘쳐서 막 넘쳐서 그냥 옆에 가도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의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은 누구를 주목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이다.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첫째는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아니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무슨 말 같아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는데 사람만 눈에 들어와.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서 시험받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는 우리의 시각이 누구를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람만 볼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요 우리의 믿음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선대수급을 할 때 그 얘기했어요. 믿음은 뭐다? 끝없이 시각 교정하는 거다. 아니 주님만 봐야지 이렇게 교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그래서 NI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시장을 딱 고정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킨다면 또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대스쿨처럼 밀어도 환경이 밀고 사단 마귀가 밀고 여러 유혹이 밀어도 넘어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만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이 아까 선데이스쿨에서 읽었지만 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은 절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만큼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육신으로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와 진리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 8절에는 이제 침례 요한의 등장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습이 거기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2절로 요한의 사역이 또 나타날 때 이제 6절 8절 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 침례 요한의 등장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습입니다. 어둠 속의 빛은 감출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숨김없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불키기 전에는 껌껌해요. 그렇지만 스위치를 올리면은 빛이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숨김없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는 사람은 그 믿음을 실천하는 생활로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고 은혜 먼저 받은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그 은혜에 어떻게 해요? 보답해야 하는 것이고 은혜 먼저 받은 사람은 그 진리의 빛을 밝히는 거룩한 사명을 때로는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헌신할 때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온 땅에 편만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강압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편만하게 하도록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이 은혜와 진리의 증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앞전 살핀 게 바로 그예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이고 빛으로 오셨고 또한 성육신 하셨고 그분은 또한 십자들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신 섬김의 왕인 예수님,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